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반도 관련 뉴스를 배경 설명과 함께 다시 살펴보는 주간 뉴스와 화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 취재 기자들이 직접 출연해서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대담을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미정 기자, 김근삼 기자, 서지연 기자 세 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윤국한입니다. 이번 주 최대의 관심사는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회동입니다. 북한 핵심 고 문제와 관련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교착상태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였는데요. 서지연 기자,
네.
양측이 이렇다 할 합의는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 간부는 성긴 국무부 한국과장 등이 북핵 협상팀을 이끌고 폴란드 방문에 앞서 제네바를 방문해서 경기관 부상 일행과 13일 세 차례 회담을 가졌는데요. 양측은 당초 14일까지 회담을 계속할 예정이었지만 둘째 날 회의 없이 1차 간부는 제네바를 떠났습니다. 일단 1차 간부는 이 김계관 부상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도 이 상황을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미국 양측은 지난달 19일 베이징에서의 회담 이후에 약 한 달 만에 열린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또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 등 핵심과 관련한 핵심 쟁점들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성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현재 남아서 15일까지 이틀간 북한 측과 추가 협의를 벌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진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네바 에서 추가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판 일말에 기대감이 없지도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김근삼 기자,
네.
만일에 이번에 회담이 잘될 경우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까?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그 가장 큰 쟁점인 핵심고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도출이 된다면 일단 북한이 6자회담에 핵심고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핵심고서가 받아들여지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1.3 합의 3단계 조치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북한이 한 핵심고에 대한 검증 작업이 벌어지고요.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시설과 또 지금까지 생산한 핵물질에 대한 폐기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북한이 이렇게 핵시설과 핵물질의 실질적인 폐기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대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또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 또 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 당사국들과의 동북아 안보 협의체 구성 같은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대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유미정 기자.
네.
물론 아직 최종적인 제네바 회담의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미국과 북한이 양자 간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 교착 상태를 타개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힐차 간부와 북한의 김계관 부상은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양자 접촉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한 적들이 있었는데요. 6자 회담의 틀 안에서만 만나던 두 사람이 처음 양자 접촉을 가진 것은 2005년 7월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은 당시에는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을 가리켜서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비난을 하고 또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었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9일 라이스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사전 조율한다는 명분으로 방문 예정일보다 일찍 베이징을 찾았던 힐차 간부가 평양에서 급파된 김기관 부상을 극비리에 만났고요. 이 회담 결과 미북 간 합의에 따라서 13개월 만에 6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됐죠. 그리고 이는 9월 달에 9.19 공동성명 체결 로 이어졌었습니다. 또 힐차 간부와 김 부상은 방코델타 아시아 문제로 6자회담이 장기 휴회 상태에 빠졌을 때도 양자회담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했었는데요. 지난해 1월입니다. 지난해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독일 베를린에서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북한이 핵폐기를 위해서 취해야 할 초기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 모종의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결국 그 다음 달 열린 6자회담에서 2일 합의가 타결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고 보면 미북 간의 양자회동은 고비 때마다 어려움을 타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제네바 회담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북한의 경제 문제로 가볼까요? 서지연 기자,
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옥수수, 쌀 등 곡물 가격도 급등하면서 무엇보다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당장 북한 내 쌀값 동향이 어떻습니까?
예, 이 쌀값은 북한 식량 사정을 알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되어왔는데요. 본격적인 춘궁기라고 할 수 있는 3월 들어서 계속 쌀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북구호단체 좋은벗들에 따르면 3월 5일 신의주 쌀값은 킬로그램당 1,600원으로 지난 2월 말에 1,300원대에서 급등했습니다. 또 함흥등지에서도 1,300원대에서 최근에 1,500원대로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김근삼 기자. 네. 사실 북한은 생필품의 상당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실 북한에서 그 무역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또 비공식적인 그런 무역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필품 수입 규모만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그 최근에 그 북한의 전체 무역 규모에 대해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자료를 보면은요, 2006년에 한 29억 9,600만 달러 정도였던 규모가 2007년에는 3억 달러 정도 주는 27억 달러로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자료는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 제재로 다른 나라의 무역과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규모도 줄어들고 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핵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이 무역량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고 더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자료의 지적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당장 경제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교역과 관련해서 증대되는 것이 필수적이 아닙니까? 물론 외부 지원 확대도 필요하고요. 유미정 기자,
네.
현 시점에서의 전망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충고하는 북한의 경제난 극복은 수출 많이 해서 외화를 버는 것, 그리고 한국이나 외부 사회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는 것 두 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나름대로 지난 2002년 7월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통해서 나름대로 북한식 개혁 개방을 시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초기 중국의 개혁 개방 수준보다는 아주 제한적이고요. 또 자체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산업 생산력 회복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런 어떤 수출 강화 또 한국 등 외부 지원은 모두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현재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고요. 또 대적성국 교역 금지법 적용도 받고 있고요. 또 핵실험 이후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또 받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 핵 문제 해결 없이 단기간에 북한의 어떤 경제 개선에 대한 전망은 역시 어렵다는 것이 일반 전문가들의 의견들인데요. 육자회담은 지금 핵심권 문제를 둘러싸고 두 달 이상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돌파구가 생기지 않는 한 이와 연계된 북한 경제 회복도 당분간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서지현 기자.
네.
일부 대북 지원 민간 단체들은 이미 북한 내 식량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북 구호단체 좋은 벗들에 따르면 평양시 일부 구역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이달부터 배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평양이 이 정도면 다른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평성시장에서도 식량을 찾아보기 힘들어진 정도라고 하고요. 또 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평양에서는 5월 이전에 식량난이 전국 범위로 확산되면 질병이 창궐하고 또 아사자들이 속출할 것이다. 이런 흉흉한 소문도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대규모 대북 쌀 지원 참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언급이 돼 왔었지만 어떻게 진전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근삼 기자. 추가 네. 진전 상황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관심도 있었고 언급도 있었는데요. 사실 미국 정부가 밝히는 입장은 꾸준하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해 중순부터요. 북한 주민들 식량 사정에 어려운 것을 돕고 싶은 의지가 있다. 또 대규모 식량 지원을 할 의지가 있다. 하지만 그런 식량 지원을 하기 위한 검토 작업 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 국무부에 따르면은 지난해 연말에 실제 그 미국 관리가 북한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외부적으로 이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전이나 결정이 나온 것은 없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한 그 강연에서 북한 정부의 식량난이 재난 재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북한 정부가 이 식량 상황을 잘못 관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최근에 뭐 보도나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혹시 그 식량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갖게 합니다.
예.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북한에 대한 외부의 지원이 굉장히 절실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서지현 기자.
네.
이 외부의 지원의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현장 접근, 이른바 모니터링이 아닙니까? 북한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완강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 활동 유엔기구나 민간단체 관계자들, 이 어려움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 세계 식량계획 WFP 측은 이 북한에서의 활동은 직원들에 대한 제한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힘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폴 리즐리 WFP 대변인은 이 북한에서의 모니터링은 WFP가 다른 나라에서 수행하는 모니터링과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WFP 직원이 북한 당국자, 통역인과 함께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 또 전달된 전체 식량과 또 인구 이런 것들만 보고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뭐 누군가 늘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WFP 직원이 북한 당국이 제공한 통역인을 통해서만 주민들과 소통한다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또 민간단체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대북 지원 활동에 있어 접근 문제가 가장 어려운 사안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감시인들이 어디를 가나 늘 따라붙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니터링은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국 정부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기본적인 원칙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유미정 기자.
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최근 열린 그 한국 국회의 청문회에서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북한 인권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요. 한반도의 어떤 주변 상황이라든지 북한 핵 문제, 또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예로 대북 비료 지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에 매년 30에서 40만 톤의 비료와 40에서 50만 톤에 이르는 쌀 차관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대북 비료 지원의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큰 데다가 현재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어떤 정부의 내부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인도적 명목으로 거의 해마다 북한에 지원을 해온 비료라든지 쌀 등에 대해서 어떤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재규정하고요. 또 규모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아무래도 한국의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임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대북 지원과는 다소 달라지는 지원 양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김근삼 기자.
네.
지난달 6일 뉴욕 휠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이 있었죠.
네.
이후에 미북 간의 민간 차원의 교류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이 당시에 뉴욕 휠 평양 공연을 사실상 주관했던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대북 민간 교류 사업에 적극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일단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는요. 이번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학자와 또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을 했다. 또 북한의 고위 관리가 미국에 직접 와서 북한의 뭐 핵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입장들을 밝힐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비단 코리아 소사이어티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단체들도요. 이번에 뉴욕 필하모닉 공연을 미국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예로 지난해에 북한 태권도 시범 선수단을 초청했던 미국의 한 태권도 단체는 아예 북한 사범들이 미국에 와서 한 1, 2년간 상주하면서 네. 북한 태권도를 전파하는 그런 거를 이미 북한에 요청을 해서 명단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다른 단체인 워싱턴 평통도요. 지난주에 유엔 북한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가서 박기련 대사를 만나서 북한의 공연단이 워싱턴에 와서 공연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서지현 기자,
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의료 시설을 위한 발전기에 2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한 일이 있었는데요. 민간 차원에서도 의료 교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시에 위치한 미시시피 의과대학병원은 지난해 평양의대와 함께 북한의 복강경 수술교육센터를 세우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미시시피 의대와 평양의대가 자매결연을 맺고 북한 인사 20여 명을 4차례에 걸쳐서 미국에 초청하는 등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북 간 의료 교류가 긴급 구호성으로 일방적 교류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북한 의료진들의 실질적인 시술 능력을 높여서 북한 의료기술의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장기적인 차원의 교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미시시피 의대 단준수 부학장은 이 세계 심장학회를 비롯해 국제 규모의 주요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올해 후반기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 의료진을 올가을 미시시피 의대병원으로 다시 초청할 예정이기도 해서 이런 미북 간 의료기술 교류가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밖에 이번 주에 주요 뉴스로는 미국 국무부가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인권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유미정 기자,
네.
이 인권보고서 중에 북한 관련 부분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북한은 이번에도 2007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또다시 세계 최악의 인권 위반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는데요. 보고서는 북한이 버마, 이란 등과 함께 무책임한 통치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나라고 또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평양 남부의 개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 22년간 수용소 생활을 했던 탈북자 신동혁 씨의 증언을 통해서 정치범들이 임의로 구금되고 실종되거나 살해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끔찍한 고문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보고서는 이 밖에도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인권 유린 상황의 하나로 포함시켰습니다.
예. 김근삼 기자,
네.
이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최악의 인권 침해국들로 지목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궁금하고요. 아울러서 중국은 올해 최악의 인권 침해국에서 제외됐다고 하던데 그 배경이 있습니까?
예, 앞서 유미정 기자가 소개해 주신 대로 뭐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벨로루시, 에리트리아 이런 10개국들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권 침해국에서 제외된 배경이 사실은 제가 이때 이날 요 인권 보고서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갔었는데 많은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국무부가 명쾌하게 이유를 밝히질 않았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인권 위반 상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리스트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거 뭐 모순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이런 국무부의 여러 가지 인권 보고서나 여러 가지 그 대외 자료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나 의식, 움직임이 반영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나왔었는데 뭐 결국 국무부에서도 뚜렷한 배경을 밝히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이 밖에 이번 주에 또 다른 주요 기사들로는 보웰 벨 주한 미군 사령관이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은 2005년 이후에 미사일 등 군사물품을 수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중 관계에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양국 관계의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공영방송 NPR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오랫동안 대북 지원 활동을 펴고 있는 유진 벨 재단의 스테판 린튼 이사장의 활동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의 이런 관심은 식량과 의료 설비 등 여러 측면에서 외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북한을 위한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외부 지원과 관련해 적잖은 문제가 북한 당국에 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의 폴 리슬리 대변인은 직원들에 대한 제약 때문에 북한에서의 활동은 세계에서 가장 힘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스테판 린튼 박사 같은 오랜 경험자조차 대북 지원 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현장 접근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장 접근 문제 때문에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들이 발길을 돌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대북 지원단체들이 지적하는 이른바 모니터링 문제에 좀 더 전향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뉴스와 화제 여기서 마칩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